대원 안녕하십니까? 음악이 너무 좋아서 밤새도록 들어도 지겹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좀 서서하죠.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1장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4절 말씀부터 요한복음 11장 찾으셨으면 34절입니다.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라사대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속에 눈을 뜨게 한이 사람이 그 사람을 죽지 않게 할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 다시 속으로 통분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는데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오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처럼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하여 큰 소리로 나사로에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치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생활하고 사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 절대 어둠에 거하지 아니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절대로 어두운 세력이 그 사람을 잡지 못합니다. 몇년 전에 저희들 교회 실버회에서 목사님, 우리 일본 큐슈에 가서 우리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예, 잘 다녀오십시오. 그리고 실버에서 막 목사님 다 와서 한 시간만이라도 큐슈에서 말씀을 좀 전해주세요. 아, 그럽시다. 그때 마침 시간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큐슈에 가서 한 시간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 이야기를 동교에 있는 주종식 목사님 들었고, 목사님, 큐슈로 바로 가지 말고 동경으로 저녁에 오셔서 말씀 전하고, 그 이튿날 신간생 타고 큐슈로 가면 됩니다. 아, 예, 그럽시다. 그래, 하루 전날 저녁에 동경에 도착을 해서 제게 말씀을 전하고, 그 이튿날 이제 새벽에 고속 전철을 타고 큐슈로 가게 됐어요. 근데 큐슈로 가는 중간에 히로시마 역이 있는데, 히로시마 역에서 한 시간쯤 떨어진 곳에 저희 작은 아버님이 사셔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작은아버지, 평안하십니까? 그래, 웬일인가? 제가 오늘 큐슈를 가는데 히로시마를 지나갑니다. 제가 작은아버지 얼굴이 보고 싶은데, 작은아버지 댁까지 갈 시간은 없고, 히로시마 역에 나오시면 장래 얼굴을 좀 뵙고 싶습니다. 그러세. 그래서 제가 이제 히로시마 역을 내렸는데 동생들이 작은아버지하고 여기에 맞춤을 나왔어요.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붙은 호텔이 있는데 거기다 정심을 차려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날 작은아버지하고 동생들하고 한 2시간 정도 그 호텔에서 정심을 먹으면서 즐거운 이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작은아버지가 맥주를 한잔 드시더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양산도 노들강변 백사장에 굉장히 흥이 겨우셨어요. 제가 동생에게 제일 큰 동생에게 너 한국에 우리 집에 한번 와라 그랬습니다. 그 동생 형님 제가 가지요. 전에는 오라 그러면 뭐늘 바빠가 시간 잘안 되는데 동생이 선뜻 온다는 거예요. 그래 와라. 언제 올래? 그래 막 다이어리를 보던 날짜를 몇월 며칠 날 오겠다고. 그래 이제 그 이듬해 3월 달인데 동생 내외가 한국을 왔어요. 그 동생이 제일 큰 동생인데 저하고 4살 저보다 어려요. 그래서 와서 우리 집에 한 며칠을 지냈어요. 와서 이제 그날 저녁에 저녁을 먹고 이렇게 자는데 자기 전에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저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냐? 제 다리에 얼마 전부터 이 이상한 반점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혈액의 병인데 2년 안에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돌아 우리 부부가 밤새도록 울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1년 반이 지냈습니다. 형님 죽기 전에 형님이 어떻게 사시는지 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러냐, 자자. 잠을 잤어요. 그러던 아침에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제가 동생 내외를 데리고 우리 교회 그 황효정 장로님이라고 했는데 한의사예요. 병원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 장로님이 동생의 그 반점을 딱 보더니 이건 아토피라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우리 황 장로님은 아토피 전문 치료하는 의사신데 뭐든지 아토피로 때리잡으려고 그러냐고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놀라운 건 장로님 컴퓨터를 막 두드리더라고요. 그저 뭐야 한의사가 돈잘 벌면서 컴퓨터 장사하고 원수가 졌는지 좀새 컴퓨터 안 사고 두드리면 한 10분 후에 떠오르는 그러면 느릿느릿 2조 시대 때또 누가 쓰다버린 건지 모르겠는데 그걸 막참 두드리더니 사진을 한장딱 뽑아냈는데 보니까 그 컴퓨터 나오는 사진이 제 동생 다리에 있는 반점과 똑같은 사진이 나온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이 우리한테 얘기하기를 이 환자가 말입니다. 이 아토피인데 우리 아토피 약을 먹고 일주일 지났는데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달 만에 깨끗이 나왔습니다. 제 동생이 그 일본 병원에서 진단을 하면 2년 안에 죽는다 하고 한국 병원에 진단을 하면 아토피인데 한 달만 약 먹으면 낫는다 그러고
그래야지 그 똑같은 병인데 그 병이 나은 그 이제 그 사진을 보고 동생이 막 감격스러워가지고 죽음이 끝났잖아, 그죠? 거칠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당장 약을 지었어요. 13만 5천원 내가 냈어요. 동생이 집에 돌아오더니 동생 내외가 막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기뻐하는지. 한국에 오기 전에 우리 재수 씨가 뭐라고 했냐면 인터넷을 보니까 시아버지님이, 시아저버님이 유명하대요, 이 단으로. 그래서 얼마나 겁을 먹고 왔는지 모르는데 마음을 다 연 거예요. 그러나 그 동생 내외가 구원을 받았어요. 막 꿈 같은 거예요, 꿈 같은 거예요. 이 동생 내외가 바로 어제까지, 우리는 2년 안에 죽는다고 해서 1년 반이 지났으니까 우리는 몇 달 후에 죽을 거야, 나는 죽을 거야,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늘 동생이 병원에 진단을 받고 온 뒤부터 죽음이란 그 생각이 동생 마음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우리 황효정 장로님 유명한 의사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딱 해서 13만 5천원, 그것도 내가 돈 내신대 해놓은 동생 은혜로 병을 다 고친 거예요. 지금 막 깨끗하게 살았고요. 2년이 뭡니까? 벌써 5년이 넘어 지냈는데 얼마나 건강하게 살고 복음을 위해 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동생을 그 참 무서운 병에 매여 있는데 그 생각 속에 깊이 죽음이 늘 동생의 마음을 잡고 끌어가고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 동생이 저를 막 너무 좋아하고 형님 덕분에 내가 죽음의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 그러고 자유롭다 그러고 저를 얼마나 따르는지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막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알게 모르게 어떤 생각이, 어떤 어려움이, 어떤 고통이, 어떤 염려가 항상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막 다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거기서 마음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루마니아에 어떤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리차드 범블란드라고 하는 남자와 사비나 본벌라는 부인이 있었어요. 이 두 내외는 어느 날 여행을 갔었는데 여행하다 어느 마을에 도달해가지고 밤이 해가 저물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마을에서 그 산 밑에 있는 그 집에 우연히 가다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제 막 문을 두드리니까 아주 나이 많은 노인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루마니아에 1,300개의 마을이 있다고 하는데 리차드 범블란드 부부가 그 집에 문을 두드리고 노인 부부를 만났어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여행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을에 와서 밤이 날이 저물었습니다. 혹시 우리 부부를 재워줄 방이 있다면 저희들을 재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너 부부가 아무 그냥 토로시라고. 토로다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리차드 범블란드가 자기가 유대인이란 이야기를 했어요. 노 부부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노 부부는 루마니아에서 구원을 받고 오랜 삶을 살고 이제 크게 늙어서 죽을 때가 됐어요. 이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린 그동안 일생 동안 당신만을 섬겨왔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우리에게 상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을 받겠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생 동안 하나님의 성에 상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는 무슨 상을 받고 싶으냐면은 우리 주님이 유대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내가 주님이 태어나신 그 유대인 가운데서 한 분에게 복음을 전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면 그걸 상으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마을에는 유대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너무 늙었기 때문에 유대인을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유대인 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그 상을 받고 싶습니다. 이 루마니아에 있는 이 부부가 그 기도를 했어요. 리차드 범블란드 내외는 유대인이었는데 어느 날 뭔지 알 수 없는 어떤 생각이 루마니아에 1,300개의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로 자기가 가게 했어요. 그 마을에 많은 집들이 있는데 하필이면 산 밑에 그 집에 자기가 들어가게 됐어요. 문을 두드리고 노부부에게 우리는 여행을 하다 여기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우리가 지날 방이 있으면 하룻밤 재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부부가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하다 자기가 유대인인 걸 알고 노부부가 갑자기 방으로 막 옆방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막 울고 오더라고요. 저녁에 이제 잠자리에 잘 때 성경을 주면서 혹시 잠이 안 오면 읽어보면 좋다. 그러고 잠이 들었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리차드 범블란드 내외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산주의가 루마니아에 들어왔습니다. 공산당들이 전국에 있는 목사들을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라디오로 생중계가 되는데 우리가 하늘나라 가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좋은 길이 공산당을 통해서 가는 길이다라고 막 가죠. 거기에는 많은 목사님들이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리차드 범블란드의 아내인 사비라 범블란드가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여보,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했습니다. 당신 나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리차드 범블란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남편을 잊을 거라고. 부인이 내가 제일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급제기 남편하고 사는 겁니다. 리차드 범블란드는 단위에 올라가서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라디오를 통해서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나를 살리셨고 어떻게 나를 죄로 씻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유일한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 내외는 체포가 됐습니다. 많은 시련을 겪고 서방에서 보석금을 주고 나와서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자기를 도우신 그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지구에는 참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 가운데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나사로가 자기가 죽어갈 때 너무너무 슬펐죠. 내가 이 죽으면 동생들은 어떻게 살지? 내가 죽어야지, 죽지 않아야 하는데 난 더 살고 싶다. 근데 동생들이 막 오빠 죽지 마, 오빠 죽지 마, 오빠 죽음이 와서 나사로를 끌고 가는데 어느 누구도 그 죽음에서 나사로를 건져줄 사람이 없는 거야. 죽음이 나사로를 끌고 가서 차디찬 무덤에 넣어놓고 죽음이 사망이 나사로의 왕노릇에 거기 매여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덤에서 이제 나사로가 죽어 썩어가고 있는데 밖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서 뭐 감각이 없겠지만 만일에 나사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이게 무슨 소리야? 밖에 사람이 왔는가 보는데 나사로를 꽉 쥐고 있던 죽음이 아무 소리 말고 누워있어. 근데 무덤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무덤 문이 열리더니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고린도 전서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이 죽음이 그 이야기라면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에서 오는 것은 무엇이뇨? 사망에서 오는 건 죄요, 죄의 건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김을 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하노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야기하거든. 거기에 사망이 죽임에 삼킨 바, 죄송합니다.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누가 사망을 삼킨다고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고 말씀되어 있는데 그 이김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시고 고통을 이기시고 절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새로운 이름을 하나 얻었는데 그 이름은 이김입니다. 이김. 성리 이김. 사망이 예수님 없는 데서 왕노릇하고 막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건 죄여, 죄의 근능은 율법이라.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제 어느 날 어느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셔서 사망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두꺼비가 파리를 꿀떡하고 삼키듯이 아이들이 아이스크림을 꿀떡하고 삼키듯이 예수님이 사망을 삼키는 그날이 옵니다. 다시 사망이 있을 수 없고 다시 눈물이 있을 수 없고 다시 고통이 있을 수 없고 우리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사망이 무덤 안에서 나사로를 잡고 있는데 누구의 소리가 들려요? 이김의 목소리입니다. 이김이 왜 오셨지? 지금 아직 오실 때가 아닌데 아직 내가 왕노릇 하는데 왜 오셨어? 사망이 뭐라고 말하든지 상관 안 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사망이 나사로를 꽉 쥐고 사로잡아 가지고 있다가 나사로가 사망에 사로잡힌 바 됐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사망 예수님이 겁이 나서 마치 예수님이 사망의 멱살을 딱 끊겨잡고 이놈 사망아 나사로 내놓을 거야? 안 내놓을 거야? 예,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사망이 나사로를 낳아버렸어. 나사로가 사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고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만 아니라 죄에서 질병에서 설범에서 고통에서 절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저는 15년 전에 1999년 그 전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유격 훈련을 받았어요. 군대 유격 훈련이란 건 이제 제일 이제 그 기본이 뭐 줄을 타고 이쪽 상봉 저쪽 상봉우리를 막 건너지르고 강을 건너고 막 뭐 높은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이제 그런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을 받기 전에 올빼미 체조라는 게 있어요. 하, 그건 사람들 죽여요. 1번 높이뛰기 교관 일례 여러분 천해 개천 일례 제일 마지막 동작은 번호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1000번을 뛰어요. 근데 거기 수백 명 가운데 마지막 번호는 하나, 둘, 셋, 넷, 999, 천. 천을 하면 안 돼요. 제일 말 건데. 꼭 한 사람은 천 가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다시 1번부터 시작해요. 제가 유격훈련을 받으면서 하루에 1리터짜리 물 수통 하는 거예요. 뭐 5병, 6병을 마셔요. 너무 땀을 많이 흘리고 물 마셔 돌아서 목 마르고 막 목이 말라죠. 그런데 이제 휴식을 마치고 집합해서 집합 딱 일어서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요. 이제 막 비틀비틀하다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때 나는 몰라. 그때 내가 심장이 나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군대에서 한참 젊을 때니까 며칠 쉬니까 괜찮은 거예요. 나이가 이제 50살이 넘어 되니까 심장이 나쁜 게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이 이제 청진기를 귀에 대고 가슴에 대면 맥이 딱 섰버려요. 한 10초 정도 서 있는 것 같아요, 맥이요. 기분이 묘해요. 그래서 안 뛰면 바로 죽잖아요. 다행히 10초쯤 지났는데 다시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심장이 나빠서 굉장히 산양대학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검사했는데 병명을 못 찾았어요. 그때 마침 문창원 장로님 뉴욕에 의사로 있어서 장로님이 아주 잘하는 심장병 전문 의사를 소개해 주어서 그래서 하루 종일 검사를 받았어요. 엑스레이를 수없이 많이 찍고 뭐 여러 검사를 다 했어요. 근데 심장에 문제가 많은데 특히 전기 쪽에 문제가 많다. 현대의학으로 고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냥 병원에서 나왔어요. 약 하나도 안 먹고. 날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심장이 나빠지는 거예요. 1999년도에 5월 달에 페루 리마의 신뢰체육관 집회를 했어요. 그때 죽은 이용재 목사님이 사회라고 난 뒤에 강대상 뒤에 앉아있는데 가슴이 팍팍팍팍팍팍팍 뛰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설교하다 죽을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지하실에 가니까 선수 대기실이 있다. 거기서 한참 누워있다가 올라왔어요. 그때 사회하는 이 용재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에이즈나 병 걸린 사람 앞으로 나오면 기도해 주겠습니다. 200명이 나오는데 막 내가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내가 먼저 죽겠어요. 용재야, 나 죽이려고 환장했나? 하여튼 그날 200명 안수기도 어째 했는지 막 그러고 막 설교 마치고 가서 누워있어. 내가 페루리마를 떠날 때 형제 자매들이 아 이제 박 목사님은 마지막이구나 다 그렇게 생각했다. 이제 박 목사님 다시 못 오시겠구나. 그래서 그날 99년 5월 달인데 제가 대전 한밭교회에 있었는데 99년 5월 달에 한밭교회에 그 7층 건물에 돌을 붙이는 일인데 가슴이 얼마나 떨리는지 그 꼭대기에 7층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쳐다보지는 가슴이 떨렸어요. 그게 5월 달이었어요. 근데 제가 8월 달에 송호솔밭에서 여러분 수양회를 하는데 텐트에 이제 저녁에 잠을 자러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오늘 하루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본부에 있는 식당 있는 쪽에서 주일학교까지 한 500m 거리가 되는데 거기를 내가 4번을 다녀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4km를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심장이 나쁜 내가 이 모래길을 4km를 걸었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내 심장을 하면 다 고쳐 주셨구나. 그날부터 그 다음날 이런 조깅을 시작했어요. 15년 전 이야기. 하나님이 심장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심장이 좋아지니까 위장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폐도 좋아지고 내가 수영을 해보면 전에는 한 번 젖고 두 번 젖고 숨 쉬고 한 번 젖고 두 번 요즘은 하나 둘 셋 넷 하고 숨을 쉬어도 전혀 숨이 차지 않아 배가 많이 좋아졌다. 전에는 말입니다. 간이 나쁠 때 음식 막 비린내 나고 막 이상한 냄새 나고 밥을 막 전혀 못 먹었는데 요즘은 막 배가 무슨 음식이든지 맛있는 거예요. 무슨 특히 한국 음식 그렇게 맛있고 간이 좋아지고 위장이 좋아지고. 그 내가 이래 살면 15년 전에 지금이나 건강 차이 별로 없는데, 100살까지 안 살겠나 싶어. 여러분 좀 징그러지 말아지는지 몰라도. 내가 어느 날 1962년 10월,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내가 한마음이 됐어요. 이제 62년이니까 52년째 접어들어요. 10월달에 가면 딱 52년이 되는데 지난 52년 동안 나는 구원을 받기 전에 늘 낭망 속에, 절망 속에, 고통 속에, 슬픔 속에 있었는데 나사로를 꽉 잡고 있던 사망이 예수님이 오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셨냐 아니면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는데 나사로야 나와 하셨는지 이게 녹음이 돼서 그 억양을 좀 거리니까 모르겠어. 그때 나사로를 꽉 쥐고 있던 사망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나오라 하시니까 감히 예수님 앞에 더 나사로를 쉬고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망이 나사로를 낳아줘.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뒤에 사망만 나를 놓은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누르었던 그 많은 죄들이 나를 놓아버렸어. 전에 내가 죄에 매였다, 죄에서 참는 해방을 받았습니다. 죄만 아니고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절망 속에 헤맸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소절망도 나를 놓았고 슬픔도 나를 놓았고 근심도 나를 놓았고 여러 가지 질병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동안에 더 이상 나를 메고 나를 끌고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이 죄에 매여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괴로움 속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습니까? 절망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을 묶어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가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단이 저를 끌어가려고 수없이 노력했고 막 그런 일 많이 있었지만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난 52년 동안 하나님이 나를 모든 데서 해방을 시켜주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예수님이 나사로를 나오라 그러는데 안 돼요. 내가 잡혀 있어요. 내가 죽음에 잡혔어요. 내가 절망에 잡혔어요. 내가 고통에 잡혔어요. 내가 죄에 잡혔어요. 안 돼요, 예수님. 나 못 나가요. 그렇게 말할 수 없도록 나사로야 나오라는 그 말씀. 죽음에서, 슬픔에서, 고통에서, 죄에서, 악에서 전능하신 예수님의 목소리, 그 말씀 한마디가 나사로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41절에 돌을 옮겨놓은 예수께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오 가라사대 아버지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 곧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걸 저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부르시니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한마디가 나사를 잡고 있는 저 죽음이 나사를 잡고 있는 어둠이 나사를 잡은 모든 절망에서 벗어나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하셨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느라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만 나사로에 나오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박 목사야, 너 왜 그 두려움 속에 있느냐? 너 왜 근심 속에 있느냐? 너 왜 염려 속에 있느냐? 너 왜 절망 속에 있느냐? 너 고통 속에 있느냐? 나오너라! 여러분, 전능한 주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 한 사람도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죽음에 잡혀있는 나사로에 나오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나오느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더 이상 더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인도에는 코끼리가 많아요. 그러면 새끼 코끼리가 딱 코끼리 새끼가 태어나면 밧줄로 가지고 뒷발을 묶어 가지고 나무에 묶어놔요. 그러면 새끼 코끼리가 아무리 가고 있어도 그 줄이 다 밧줄이 묶여 있으니까 못 벗어나요. 그래서 이제 자라는데 나중에 코끼리가 큰 코끼리가 되죠. 발이 기둥처럼 구는 큰 코끼리가 되면 옛날에 묶어놨던 작은 그 밧줄 그거 뭐 떼기 아무것도 아닌데 코끼리 관념에 어릴 때 줄로 묶어서 안 떨어지니까 큰 코끼리가 된 뒤에도 조그만한 줄로 묶어놓으면 못 떼요. 왜? 나는 이걸 못 뗀다 그런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코끼리를 조그만 줄로 매어놓으면 코끼리 꼼짝 못 거기 매여 있어요. 힘을 얼마든 뗄 수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슬픔에, 고통에, 질병에, 죽음에, 여러분, 뭐, 죄에, 어디에 매여 있든지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기 우리가 매여 있는 걸 원치,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시듯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박목사야, 나오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그러면 세상에 어떤 게 나를 묶어놔도 예수님이 나오라 하면 그 묶은 게 풀리고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 내가 이제 죄에 매였는데 예수님이 나사로에 나오라니까 죄가 나를 놔서 죄에서 벗어나 나사로가 나오듯이 슬픔에 절망에 고통에 아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사로야 하고 나오라고 하셨으니까 나에게도 박목사야 나오느라 그렇게 하셨다면 내가 슬픔에 고통에 절망에 매여 있지 않아도 되는구나. 난 자유롭구나. 나 이제 고통에 안 매일 거야. 난 슬퍼 안 할 거야. 괴로워 안 할 거야. 염려 안 할 거야. 난 자유로워 하고 걸어 나오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거기서 풀어놓으셨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신비해요. 저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장로교에서 기도원에 가보면 막 죄에 매여 한국의 케이스 그라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네덜란드에서 한국에 왔는데 그 선교사가 간증을 했어요. 세계 십자군 선교회 회장이 있는데 그 회장 놀만 그라비라고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이 세계 십자군 선교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선교사를 3,000명을 전 세계에 보낸 세계 제일 큰 외국 선교회, 십자군 선교회. 이분이 어느 날 동경에, 동경의 볼일을 보러 왔어요. 그래서 동경에서 볼일을 보고 영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1950년도의 후반기에 몇 년도 정확히 모르겠는데 청소년 전도자인데 제 이 짤비스 박사라는 박사였어요.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그분도 이제 동경에서 한국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놀만 그랍은 동경에서 영국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행장에서 서로 서양인이니까 둘이 만나 이야기를 하다가 당신 이름이 뭐냐고 아, 난 놀만 그라베라고 어? 당신이 그 웹선교 회장하고 이름이 같으냐고 아, 내가 웹선교 회장이라고 이 제이 짤비스 깜짝 놀랐어. 그 유명한 웹선교 회장이 놀만 그라베 당신이냐고 그렇다고 당신 누구냐? 나 제이 짤비스 짤비스 당신 그는 청소년 전도 아 맞다고 공항에서 둘이 만났어요. 당신 어떻게 어디 가느냐고 나 동경 갔다 지금 런던으로 가는 길이에요. 당신은 한국에 집회하러 간다는 거예요. 짤비스 박사 갑자기 놀만 그런 박사 보고 당신 한국에 가봤느냐? 저 한국에 안 가봤습니다. 당신 한국에 한번 가봐야 한다고. 한국을 가봐야 한다고. 왜 그러냐고. 당신 한국에 와서 집회 좀 해주라고. 그래, 난 지금 영국 가야, 아, 이번에 만 나와 같이 한국 가자. 그래가지고 비행기 표를 바꿔가지고 노말그라. 제이 짤비스 박사 집회에 왔어요. 대구 주암산이라는 데서 한 3,000명 모인 가운데 집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제 강사가 제 알비스 박사인데 3,000명 청중 앞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은혜를 입은 사실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적인 선교회 웹선교회 회장 놀만 그랍 박사께서 여기 오셨습니다. 막 박수를 치고 원래 강사가 전대 우리는 이 놀만 그랍 박사들이 이런 훌륭한 영적인 인도자가 없으니까 오늘 저부터 놀만 그랍 박사가 말씀을 전하기로 했어요. 그날 저 놀만 그랍 박사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말씀을 통역을 통해 설교를 하는데 놀만 그랍 박사 설교가 유명한데 참 은혜로운데 그게 다 쪼는 거예요. 하여튼 놀만 그랍 박사 너무 이제 처음 날 마음이 아팠다. 그래 그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밤에 자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밖에 보면 산 속에서 많은 산께서 주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막 겁이 나더래요. 아 이런 나라. 그 이튿날 또 이제 말씀을 전한데 밤새도록 철학 기도를 했으니까 놀만 그랍 박사 전한 설교도 다 졸고 있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고 놀만 그랍 박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통역에게 물어서 당신 오늘 어떻게 통역했느냐. 어떻게 통역한 당신 한 말 그대로 통역했다. 내가 무슨 말 했느냐. 당신 이러이러한 설교 안 했느냐. 통역이 통역을 바로 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놀만 그랍 박사 설교를 못 듣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에 놀만 그랍 박사가 단에 올라가서 여러분 제가
죄송하지만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확실하게 죄사함 받고 내 죄가 눈처럼 이게 시들어지고 거듭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3,000명 되는 사람이 다 거듭났다고 이게 거듭난 줄 알았는데 한 서너 명이 돌다가 내리더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놀만 그랍 박사가 영국으로 하는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고 부흥된 나라라고 하는데 죄에서 씻음받고 거듭난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한국에 우리 선교에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데렉 올이라는 선교사하고 케이스 그라스라는 선교사 두 선교사 내외 가족들을 한국으로 보낸 겁니다. 그분들하고 한국에 거듭난 선교사님들이 외선교회 중심으로 크리스천 아닌 액션 선교회 그리고 실드 페이스 미션 선교회 여러 선교사들이 모여서 선교학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제가 거기에서 참 복음적인 말씀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너희 죄에서 나오너라 절망에서 나오너라 죽음에서 나오너라 두려움에서 나오너라 설범에서 나오너라 어둠에서 나오너라 그것도 제 삶이 두려움이 끝이 나고 절망이 끝이 나고 어둠이 끝이 나고 밝고 영광스럽고 은혜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에 매여 있고 멸망을 받아야 할 저주를 받아야 멸망 있는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불렀어요. 이제 그 예수님이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면서 아무 것이야 나오너라 하고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여러분이 슬픔에 있습니까? 고통스러운데 빠져 있습니까? 어려움에 있습니까? 절망에 있습니까? 두려움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거기서 어둠에서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이상도 죽음이 나사로를 잡고 있을 수 없었던 것처럼 이상도 슬픔이, 고통이, 괴로움이, 절망이, 어둠이 예수님이 나오라 하시면 이상도 우리를 잡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병에 잡혀 있어서 벗어나질 못하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병이 꽉 잡아서 이 사람 온몸이 병이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병이 이상도 그 사람 잡질 못해서 가늠한 여자가 돌에 맞추기에 끌려가고 있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상도 그 여자를 끌고 갈 모든 게 다 없어. 이 여자 자유롭지.
눈먼 소경에 앞을 못 보고 어둠 속에 잡혀 있는데 신라 모세가 씻어라. 눈이 밝아지고 이상도 어둠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나사로를 거기서 나오라고 하신 주님, 여러분을 어둠에서 절망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 주님, 나가겠습니다. 이제 제 절망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 슬픔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이제 나 죄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내 근심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병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담대히 걸어나오세요. 그럼 이상도 그런 어둠이, 절망이, 슬픔이 여러분을 잡지 아니하고 거기서부터 밝은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그냥 거기 매여 있으면 죽음의 슬픔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에 나오라 하신 주님이 오늘 저녁 여러분 한 사람에서 나오너라 하십니다. 이제 죄에서 빨리 벗어나오세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자유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